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시간에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고 일정한 체계를 부여했습니다. 지구와 달, 태양의 움직임으로 정한 하루 24시간, 그 하루가 쌓여 한 달 30일, 그리고 1년 365일, 바로 달력이 탄생한 겁니다. 사람의 가시권 안으로 들어온 시간 달력, 달력을 보며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계획하고 삶의 강약을 조율하게 되죠. 부지런히 달려온 2015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시간은 어떠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1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달력의 역사 그리고 역사 속 달력들을 만나봅니다. 지구가 태양을 네 번 내래 노래로 12월 26일 2015년의 마지막 토요 인문학 콘서트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달력을 보면서 달력이 없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과 같은 달력은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책 달력과 권력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서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의 이정모 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박물관의 꽃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의 이정모입니다.
와, 대한민국 박물관의 꽃이었군요.
예.
자, 그렇다면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자연사 박물관은 말 그대로 자연의 역사를 전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라진, 그러니까 멸종된 동식물을 전시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옛날 이야기가 궁금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란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통일신라, 고려, 조선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나라도 망했고 로마 제국도 망했죠. 한때는 찬란했지만 결국은 망하고야 말았던 나라의 역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지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지구를 지배했던 생명들이 결국은 멸종하고 다 말았거든요. 삼엽충은 3억 년 동안이나 지구 바다를 지배했고요. 또 공룡은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육상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지구를 지배했던 생명들이 결국은 멸종하고 말았던 그 사실로부터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지속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바로 자연사 박물관이죠.
박물관의 꽃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뭐뭐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아이들이 먼저 생각하는 게 공룡. 있고요.
네.
일단 공룡이 많은 건 아니지만 공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은 걸 차지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작은 미생물부터,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산소를 처음 만들어 놓았던 시아노박테리아에서 뭐 삼엽충을 거쳐서 물고기가 육상으로 올라오고 공룡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메모드, 코끼리, 지금 살고 있는 생명들까지 다 같이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생명들도 지금도 한강의 상류, 중류, 하류를 나눠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생물들 보고서 감탄하지 말고 왜 저렇게 멋있게 생긴 동물들이 다 멸종하고 말았을까라는 거죠.
네.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년에 방문객이 한 38만 명쯤 되거든요.
네.
3분의 2가 성인입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외국 분들이 되게 궁금하세요. 한국 사람들도 정말 그 자연사에 관심이 많구나 그러는데요. 사실은 요즘 가족이 애 한 명에 엄마 아빠가 있어가지고 같이 오다 보면 3분의 2가 성인이고 3분의 1이 아이인 거죠. 근데 실제로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대학생들도
네.
데이트하러 온 사람이 최소한 하루에 3쌍 이상이 있거든요.
네네.
교통이 별로 좋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연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일단 선생님이 학교에 다닐 땐 자연사 박물관 몰랐잖아요.
네.
제가 다닐 때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이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 생긴 공립 자연사 박물관인데 2003년에 생겼어요.
네.
제가 2주 전에 강화도에 생겼고, 그러니까 지금 10개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네, 많은 건 아니죠. 적은
네,
것도
네.
아니지만.
예. 그럼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갖고 계세요?
네. 저희가 1년에 한 14,000명 정도 교육을 받는데 그중에 2,000명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을 위한 과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과학 프로그램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왜 문화센터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저희 문화센터가 아니라 박물관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학 때 과학을 좋아하시던 분이 뭐 직접 학교를 졸업한다면 과학에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대개 학교의 석박사 과정에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와.
있죠. 그러니까 프론트에 있는 과학자들 실제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정모 관장님을 딱 뵙는 순간 야 빨리 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가봐야 되겠다. 너무너무 궁금해지고 그렇거든요. 쭉 네.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정모 관장 어떤 분인지 소개해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본대학교 화학과에서 곤충과 식물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후 안양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2011년부터 서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관장으로 재직 중이신데요. 특히 국내 대표적인 교양과학 필자로 꼽히는 이정모 관장은 달력과 권력, 그리스 로마 신화 사이언스, 해리포터 사이언스, 공생 멸종 진화를 비롯해서 삼국지 사이언스, 과학하고 앉아있네 1, 2편, 해리포터 사이언스 등의 공저를 내셨습니다. 제이크의 뼈 박물관, 인간 이력서 등을 우리말로 옮기기도 하셨어요. 관장님 독일 본대학교에서 곤충과 식물의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셨네요.
예.
얘네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화학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페로몬이라는 걸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사실은 페로몬을 내보내고 네네. 또 수용체도 있고 그러는데요. 네, 곤충들은 서로 간에 페로몬을 내보내서 말을 못하니까 화학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네.
식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식물들도 자기네끼리 대화하고 곤충도 대화하는데 자기네 사이에도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입니다.
아, 재밌을 것 같네요.
예.
네.
그 나라마다 좀 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표준말도 있고 사투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표준말이란 건 없고요. 다 사투리인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그 곤충마다 다 화학적인 용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구가 쉽진 않지만 이게 잘 되고 나면 농약 같은 게 필요 없어지는 획기적인 일인 거죠.
그렇군요. 활발한 언론기고와 저술활동을 하면서 과학의 대중화에 힘쓰고 계시는 분이세요. 본인을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닌데 아들이 그 대학을 갔다니까 그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집에만 가면 이제 오늘 뭐 배웠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생화학을 했는데 그 저희 어머니가 생화학을 수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죠.
아, 근데 해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해서 날 가르치는데 설명하는데 내가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막 알아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했죠. 아, 되게 과학은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네, 네. 어렵다는 생각이 되죠.
대중들하고 이제 거리가 있는데, 네. 이걸 눈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학을 하다가 뭐 쭉 드물게 모여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너는 나중에 뭘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퍼뜩 떠오른 단어가 이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했어요. 아, 이렇게 대중과 과학을 연결해주는 고리를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제가 발명한 말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귀국해서 보니까 이미 한국에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없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아, 잘 됐다. 그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제 꿈을 이뤄가지고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되게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박물관 일도 상당히 많고 바쁘실 텐데 올해 과학책을 11권을 내셨어요?
11월 20일까지 한 11권이 됐고요.
네. 네,
그다음에 몇 권이 좀 더 나와서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아니 그럼 올해 낸 책들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딱 각 잡고 쓴 책은 없어요. 옛날에 냈던 책을 고쳐서 다시 낸 것도 있고 아이들 책 번역한 게 한 3분의 1 되고요.
네.
올해 처음으로 나온 책들도 몇 권 되지만 대부분은 이제는 연재했던 책들입니다. 신문이나 잡지 연재했던 것들을
네네.
모아서 책을 냈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 책을 내려고 했는데 제가 공무원이에요. 근데 제가 공무원이 될 때는 약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치사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좀 힘들었어요. 시간 너무 없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 되면 좀 시간이 많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서
네.
야, 그러면 공무원을 하자고 왔는데 그 다 거짓말이었어요. 공무원이 정말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딱 자리를 잡고 책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연재를 하자. 해서 한 게 뭐 몇 가지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올해는 공생 멸종 진화라는 책이에요.
네.
결국 진화를 다루는 거죠. 근데 진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멸종이거든요.
네.
우리 멸종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야, 멸종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야, 정말 신나는데 멋진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는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멸종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진화하는데 누군가 빈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누군가 멸종을 하면서 우리까지 왔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멸종하지 말아야겠다는 거죠.
아하.
인간이 멸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네.
다른 생명들과 최대한 공생을 해야 된다라는 아하. 게 책의 요지입니다.
그러군요. 오늘 말씀을 나눌 책 제목 달력과 권력이에요.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아,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연히 새천년 맞이 퀴즈 이런 게 나왔어요.
네.
제가 지오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지오라는 잡지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지난 천년 동안에 며칠이나 있었는가. 한 10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10개를 다 맞추면 노트북을 받는 거예요.
오.
지금은 노트북이 별게 아니지만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노트북이 있으면 꼭 갖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1번 문제가 그랬어요. 지난 밀리언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1000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 모두 며칠이겠는가 하는 문제죠. 딱 1000년이니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1000 곱하기 365 하고 틀린 사람들이 보지 않겠죠.
네.
뭐 윤년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네.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되게 간단해요.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윤년의 규칙이 있고 있다는 거 알면 며칠인지 알고 윤년의 규칙이 바뀐 게 언제인지 알면 되는 거잖아요.
어허.
따로따로는 간단한데 이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윤년의 규칙은 알 거예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윤년의 규칙이 언제쯤 바뀌었다는 거 알 텐데 이 문제를 풀려면 역사와 과학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오라는 잡지를 보는 사람 중에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30명 이하일 거다. 근데 노트북을 10명한테 준다 그랬으니까
네.
확률이 3분의 1쯤 되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잖아요. 근데 딱 다음 달에 받아보니까 떨어졌어요.
어머, 왜요?
그래서, 야, 정말 나는 정말 운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틀린, 운이 없어 떨어진 게 아니라 열흘이 틀렸더라고요.
아, 계산을 잘못하셨군요.
내 계산이 틀린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나는 완벽하게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왜 열흘이 틀렸을까? 억울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열흘을 추적해 갑니다.
아하.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달력과 권력인데요. 예. 본격적인 책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와 관련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정모 관장께서 내드릴 거예요.
예,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달력 가운데 하나에 대한 퀴즈입니다. 1572년 로마 교황에 즉위한 이 사람은 1582년 2월 24일 교황 칙서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사용하던 율리우스 달력을 보완해 새로운 달력을 채택하는데요. 이 달력에서는 윤년은 원칙적으로 4년에 한 번 두되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다시 400으로 나누어지는 해는 윤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 교황의 이름이 들어간 이 달력은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죠. 이 달력은 무엇일까요? 1번 그레고리역. 예, 그레고리우스력이라고도 합니다.
네.
2번 아우구스투스역, 3번 프톨레마이오스력입니다.
가장 친근한 것이 아마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일부 강연에 그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퀴즈는 참여해 주시기 바래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이정모 관장의 사인이 담긴 달력과 권력 또는 아이루페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줄리 런던입니다. Fly me to the moon. Just the radio, darling. Just the radio. Just the radio. We could turn away to another station. 책 읽어주는 라디오. 2015년의 마지막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오늘은 달력과 권력의 저자이신 서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이정모 관장을 초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드린 퀴즈 한 번 더 주세요.
예,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달력 가운데 하나에 대한 퀴즈입니다. 1572년 로마 교황의 즉위한 이 사람은 1582년 2월 24일 교황 칙서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사용하던 율리우스 달력을 보완해 새로운 달력을 채택했는데요. 이 달력에서는 윤년은 원칙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주되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다시 400으로 나누어 떨어진 해는 윤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 교황의 이름이 들어간 이 달력은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죠. 이 달력은 무엇일까요? 1번 그레고리력, 2번 아우구스투스력, 3번 톨레마이오스력. 아, 이건 3번은 이름도 좀 어렵네요.
그렇게 예. 말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십시오.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소중한 의견도 기다리고 있어요.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부키에서 나온 달력과 권력 또는 아이로페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 제목 달력과 권력. 아, 그 컴퓨터를 탔더라면 이런 좋은 책이 안 나올 뻔했잖아요.
그렇죠.
안 나올 그 이제 못 하시길 잘한 것 같아요. 과연 달력하고 권력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저 달력과 권력이라는 이름을 참 책을 제목을 지은 다음에 제가 스스로 참 감탄했어요. 야, 이렇게 멋진 제목을 짓다니 하는 거죠. 우선 가군이 딱 맞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게다가 책의 메시지도 정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달력은 과학의 산물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고요. 또 달력을 소유해야만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했던 선덕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 보면 미실과 네. 그 덕만이가 권력을 놓고선 서로 싸우는데요. 그때 월천대사라는 스님이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천대사가 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당시 농경사회잖아요. 뭐 얼마 전까지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에서 달력은 씨를 언제 뿌리고 추수를 언제 해야 하는지 또 언제 강이 넘쳐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줄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력에는 핵심 지식이 감춰져 있던 거죠. 그리고 달력은 일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요.
네.
지구와 달과 태양의 운행은 일정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과학 지식이 부족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권력자들이 일부러 달력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뻔하게 이렇게 변할 줄 알지만 일반인들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안 물어보니까.
네.
그래서 대개 그 권력자들은 자기네만 이해하는 과학 달력을 가지려고 하죠. 과학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사회의 정치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력과 권력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삶에 있어서 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부터 왜 달력을 만들어서 쓰게 된 걸까요?
달력의 역사는 생각보다 매우 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달력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네.
가장 발견된 지 가장 오래된 달력은 2만 5천 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에 살던 크로마뇽인들이 사용했던 달력인데요.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달력을 사용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공간과 시간 안에 놓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도 부싯돌 같은 거를 서로 거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구를 만드는 부싯돌이 아무데나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나서 거래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며칠 날 만나자 이런 게 필요했잖아요.
네.
그래서 휴대형 달력들이 있었습니다.
아하.
뼈에다가 뭐 달이 변하는 모양을
네네.
새겨 놓았던 거죠. 또 신석기 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달력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되었고요.
정말 그 역사가 오래네요.
예.
자, 달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력의 단위는 하루, 한 달, 뭐 1년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지구의 움직임이라든가 달, 태양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달이나 뭐 태양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달력을 만들기가 참 어려운 거죠. 하루는 지구의 자전을 기준으로 또 한 달은 달의 공전을 기준으로 한 해는 지구의 공전을 기준으로 이제 정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하루나 한 달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한 해는 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달력이 있으니까 한 해가 바뀌는지 아는 거지.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정확히 오늘부터가 새해다는 모르더라도 대충 지나다 보면 1년이 지났네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라는 개념이 생기려면 우선 태양이 뜨는 위치가 매일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네.
지금 태양이 뜨는 위치가 맨날 변해요. 근데 그 위치가 이동하는 패턴이 또 일정하다는 걸 또 알아야 되거든요.
네.
아, 어떤 해는 어떤 날 여기서 떴다가 점점 오른쪽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왔다가 다시 오른쪽 이동한다. 그래서 아, 어디서 해가 뜨는 위치를 보고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나중에 1년으로 정하게 됩니다.
네.
그쯤 되려면은 뭐 몇 개 민족밖에 안 돼요. 뭐 스톤헨지를 만들었던 사람들.
네네. 그러니까
거의 뭐 신석기 시대 되나 돼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스톤헨지.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명료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 영국에 있는 신석기 문명인데요.
네.
거대한 그 암석들이 둥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네.
보니까 두 개 세워진 두 개 암석 사이로 그 춘분이나 하지 때문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이미 그러니까 태양의 운행을 알았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아마 거기서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 어느 때다. 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맞춰서 와서 이제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짓기 한참 전에 그걸 알았으니까 그걸 지었겠죠.
그것도 이제 달력을 만드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는 뭐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적어도 1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자, 달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양력, 음력 이런 차이점 대강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달에 이르기까지 개념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아 이거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으면서도 좀
예, 어려워요.
어려워요.
달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양력과 음력인데요. 우선 음력은 달의 모양이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네.
보름달이 되고 다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까지를 한 달로 쳐서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음흠.
가장 오래된 달력은 뭐 수메르 달력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달력으로서는요.
네.
발전한 달력으로.
네.
이 사람들은 모양이 거의 변하지 않는 태양 대신에 모양이 뚜렷하게 변하는 달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달력은 1년이 36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5일이 모자르죠 지금보다.
네.
또 바빌로니아인들은 달의 모양이 한 바퀴 도는데 30일이 아니라 음흠. 29.5일쯤 걸린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은 29일과 한 달은 29일, 그 다음 달은 30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 차이가 나는 달이 한 11일쯤 되거든요. 지금이랑 그때 윤달을 써서 이제 보정을 했습니다. 모두 음력 달력은 그 옛날에 바빌로니아 달력을 계승한 것이죠. 나중에 그리스는 뭐 19년 안에 7달에 윤달을 넣기도 해요.
오, 7달이나요?
예. 네. 아,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달만을 이용한 달력이 태음력이라면
네네.
태양만을 이용한 달력은 태양력 또는 양력이라고 하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력을 쓰면서도 음력도 같이 쓰잖아요.
네.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생일 파티를 한다든지 하는 여전히 음력으로 쓰고 있어요.
서울도 그렇고.
예. 네. 그래서 우리처럼 양력과 음력을 다 쓰는 사람의 달력을 태양 태음력이라고 합니다.
네. 태양 태음력.
태음력. 예. 그러니까 태양력에서는 한 달은 31일과 30일이 번갈아 나오는데 태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 또 중간쯤 되거든요. 여기서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 차이를 보정하는 게 윤달입니다.
네.
근데 태양 태음력에서 윤달을 계산하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태양이 1년에 우리가 보기엔 사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우리 주변을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년에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도니까 태양이 도는 길을 360도로 나누었어요.
네.
그리고서 12개로 쪼개니까 30도 간격으로 되잖아요. 그걸 대략 한 달 정도로 잡게 됩니다. 그런데 달의 모양이 한 달과 30도와 30도 사이에 반드시 한 번쯤은 완전히 한 바퀴 변한 데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 달의 모양은 한 바퀴 변하는데 30일 안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일 간격 안에 달이 등장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허.
이게 바로 윤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달을 만드는데 5월달 양력 5월달 다음에 윤달이 와야 되면 윤5월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런데
네. 윤달도 다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에 또 윤달 규칙이 있습니다. 춘분 낮과 밤이 같은 날이 있잖아요. 3월 20일은 반드시 음력 2월에 와야 되고요.
네.
또 하지 또 낮이 가장 긴 날 6월 22일쯤 되거든요. 그럼 또 반드시 또 음력 5월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추분은 낮과 밤이 다시 같은 날이죠. 그날 또 음력 8월에 있어야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면 11, 12월 윤달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19년에 7번의 윤달이 생기는데 이건 그리스나 뭐 바빌로니아나 똑같고요. 그러니까 계산 우리나라는 바빌로니아와 상관없이 개발을 했지만 수학적인 계산이 똑같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달의 길이가 우리나라를 보면요. 그 평년이 음력으로 치면 353일, 354일, 355일 나오거든요.
네.
양력으로 윤년에서는 383일, 84일, 85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윤달이 들어갔으니까 한 달이 네네. 더 많아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옛 성서를 보면은 뭐 누구누구는 900살 넘게 살았다더라. 누구는 170살까지 살았다. 이런 기록들이 보이잖아요. 네.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우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구나 의아했는데 이 책을 읽고 딱 궁금증 풀렸어요. 네. 그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대째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 기독교 가족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냥 옛날부터 참 그랬습니다. 저는 되게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옛날에 태양을 기준으로 해를 세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가장 편했던 게 달을 기준으로 이제 한 해를 세는 거였습니다.
네.
성서에서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수명을 보면 되게 900살이 넘어요.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스텔라는 969살을 살았고요.
네.
가장 짧게 살았던 에녹도 365세에 죽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이런 수명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는 음력으로 한 달을 한 해로 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달이 한 바퀴 변하면 한 달을 쳤을 거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면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스텔라는 79살까지 살게 되고
네.
가장 일찍 죽은 에녹도 30살까지는 살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이거구나. 네. 역시 과학자시다.
그 시대가 지나면 네. 음력으로 5달 한 손으로 셀 수 있는 걸 1년은 쳤을 거고
네.
그다음에는 뭐 하지와 동지를 알게 되면 6개월이 됐을 거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뭐 12개월을 1년을 쳤겠죠. 그래서 성서에도 보면요. 이런 네.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우리 나이가 70, 80 정도 된다고 그냥 봤던 거예요. 성서 사이언스도요.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어머니는 되게 싫어하세요. 이런 말 하면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라. 성서를 그대로 믿어야지 막 그러시는데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네 하고 맙니다.
아, 저는 어우 속이 시원해졌었거든요. 아, 이렇구나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또 다른 의견. 네. 자, 한편 고대 이집트 달력에 비해서 고대 로마의 달력은 날짜가 뭐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상당히 엉성했었다고요.
예, 그리스는 매우 철학적이고 이제 과학적인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에 비해서 바로 옆에 있는 로마는 좀 합리성과 이제 과학과는 거리가 먼 나라였죠. 그냥 대충 달력을 만들었어요. 달력이 좀 허접하더라도 뭔가 논리가 자체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어떤 때는 1년이 10달 304일이었다가 어떤 때는 1년이 12달 뭐 378일인 적도 있었어요. 로마도 이제 달력을 정하는 재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무슨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달력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이었어요. 그냥 어떤 누가 찾아와요. 아,
네.
재관님 우리 딸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1년 남았는데 내가 한 정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다. 이제 올해를 갖다가 한두 달만 연장해 주면 내가 대학 등록금
어머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두 달만 연장해 주시자 이거 받으시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어머나.
그런 식으로 나라가 달력이 이랬다 저랬다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죠.
지금까지 달력에 관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1582년 10월 로마의 달력을 보면은 5일 다음 날이 10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열흘간의 시간이 사라져버린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달력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이 사건, 이정보 관장의 강연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예, 16세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사화가 일어나고 세 차례 외란이 일었던 시기입니다. 중앙아메리카의 고원에서는 수백 년 동안 번성했던 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이 불과 수백 명의 스페인 군사들에게 뭐 처참하게 멸망당하던 시기였죠. 유럽도 비슷했어요. 종교재판과 화형으로 아주 점철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했던 시기에 로마 사람들이요. 1582년 10월 4일 날 잠자리에 들었다가 10월 4일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10월 15일에야 깨어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뭐 달력이 그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10월 4일에서 10월 15일에 깨어난 게 무슨 마법사가 나타나서 다 잠을 자게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달력에서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이 사라지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는 어떤 이 스토리가 있죠. 그 당시에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13세였거든요.
네.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시절에는 율리우스 달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로마의 달력이 되게 엉망진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율리우스가 이집트 정벌을 한 다음에 이집트의 멋진 달력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이걸로 이제 365일짜리 달력으로 이제 나라를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에서 태양력을 수입했는데요. 그때 보니까 1년이 12달 365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달력인데요. 그 사실은 이집트 태양력입니다. 근데 이 달력도 되게 엉망진창인 점이 있었어요. 지금 달력을 보면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날짜 배치도 이상하고요. 문어가 영어로 옥토퍼스입니다. 문어 다리가 8개거든요.
네.
그러면 옥토버는 8월이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지금 10월이에요.
네.
또 10개명이 영어로 데칼로그인데 그러니까 데카가 원래 10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디셈버는 12월이잖아요. 이렇게 8월과 8월이 10월로 10월에서 12월로 밀리게 된 데는 원래 11월과 12월이었던 제뉴어리와 페브러리가 앞에 1, 2월로 당겨졌기 때문이죠.
아하.
그러니까 율리우스 케이사르가 그 당시 새해가 이제 마치 그러니까 1월이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정관으로 취임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1월까지 말고 11월을 그냥 1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뜬금없이 2월이 28일이잖아요.
네.
중간에. 왜 처음에 이렇게 작은 달이 있을까 의외였어요. 이게 날짜가 좀 처음부터 채워나다가 모자른 달은 제일 끝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의 2월인 페브루어리가 원래는 12월이었던 뜻이죠.
아.
그러니까 유명한 과학자이면서 SF 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제뉴어리가 1월인 이유가 제뉴어리가 원래 야누스에서 이름이 왔다.
아하.
야누스는 얼굴이 두 개잖아요.
네네.
하나는 과거를 보고 있고 하나는 내년을 보고 있다. 그래서 야누스가 1월이다 이렇게 멋진 말을 했는데
네.
사실은 되게 무식한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작 아시모프가 되게 뛰어난 학자이지만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율리우스가 최고 권력자가 되고 나서 달력을 개혁했잖아요. 그러고서 자기 이름을 넣고 싶어 합니다. 그 는데 어떤 의미냐면 7월에 자기 생일 7월에 있으니까 7월에 원래는 7번째 달이었으면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율리우스 이름을 넣는 거예요.
네.
율리우스 영어로 보면 줄라이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권력자들은 다 비슷해요. 율리우스
네.
다음에 황제가 또 아우구스투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도 자기가 황제로 즉위 한 다음에 자기 생일이 있는 8월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요. 그래서 8월이 아우구스투스, 그렇죠. 어거스가 되는 거죠.
네.
나중에 네로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네.
자기 생일이었던 4월에다가 뭐 4월을 내 이름을 네로라고 붙입니다.
네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네로가 워낙에 폭정을 하니까 네로 죽자마자 원상 회복했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큰 달은 31일 작은 달은 30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동안 31일 30, 31, 30이 딱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딱 2월만 29일 하면 365일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기의 달인 앞에 그 율리우스 달은 31일인데 자기의 달만 30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왜 짧으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하루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2월에서 29일에서 갖고 와서 이제 28일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원래는 홀수 달은 큰 달, 짝수 달은 작은 달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7, 8, 근데 8월이 큰 달이 돼버리니까 7, 8, 9월이 연속 3달이 큰 달이 됩니다.
네.
근데 월급 받는 사람들은 큰 달, 작은 달 상관없이 똑같은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석 달 연속 큰 달이라고 똑같은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이 큰 달, 작은 달을 바꿔요.
아하.
그래서 예전에는 큰 달, 작은 달이 12달 내내 있었는데
네.
지금 달력에는 7월과 8월이 연속 큰 달이고 12월과 1월이 연속 큰 달이죠. 그러니까
아.
권력자들의 욕심 때문에 민중들만 힘들게 되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율리우스가 달력을 도입을 하면서 대충 만듭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별로 과학적이지 않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오니까 365일 3년 있고 네 번째에 366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을 평균 치면 365와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365.251로 계산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365.251이 아니라 365.2421 해가지고 약 11분 14초 정도 차이가 나요. 매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11분 14초를 크게 느꼈을 텐데 로마 사람들은 워낙에 과학과 상관없다 보니까 11분 14초 모여봐야 얼마나 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11월 13초를 쌓아두고 보니까 그게 기원전 46년이었는데
네.
1582년까지는 1600년이 됐잖아요. 자그마치 그때는 열흘의 차이가 나게 된 거예요.
아, 그 사라진 열흘이 거기 있었군요.
그렇죠. 그 열흘의 차이가 난 거죠.
네.
근데 왜 이 열흘이 문제가 되냐면 부활절 때문이거든요. 근데 원래 부활절은 어떻게 정했냐면 춘분이 지난 다음에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뜨고 온 첫 번째 1월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달력에 이때가 부활절이라 돼 있는데 아직 그 춘분과 상관이 막 없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달력과 우리 명절을 좀 일치시켜야겠다.
네.
그러면서 크게 결심을 하고 달력을 개혁합니다. 달력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16세까지 기다렸다가 하는데
네.
하면서 그 열을 뺀다. 하지만 요일은 계속한다. 하고 이제 또 윤년의 규칙도 바꾸죠. 원래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 다음에는 쌓이는 오차가 없어지니까 4년마다 한 번씩은 윤년이었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 더 붙이기를 이제 100으로 나눠지내는 윤년이 아니다.
아.
그 대신 또 400으로 나눠지내는 윤년이다 되는 거예요.
네.
지난 2000년 있잖아요. 2000년이 사실은 우리는 4로 나눠지는 해니까 윤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좀 복잡했어요. 4로 나눠지긴 하지만 100으로 나눠지니까 윤년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다시 400으로 나눠지니까 윤년이었던 거죠.
결국은 윤년이었던 거네요.
네, 결국은 2000. 윤년이었는데 2000. 어떤 아. 방송과 신문에서도 이 2000년이 윤년인 이유가 뭔지는 설명해 주지 아. 않고 넘어갔죠.
이정모 관장님 뭐 하셨어요? 그때 설명을 하시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레고리우스력까지 온 건가요?
그렇죠.
자, 결국 카이사르가 무시한 674초 때문에 역사에서 열흘이 없어진 건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에는 이런 오류 없이 완벽한 건가요?
세상에 오류 없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가 인간을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제일 편한 건 360일만 딱딱 돌아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 좀 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수점이 막 떨어지잖아요. 지금도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면요. 막 틀려집니다.
아.
지금도 한 6초 정도, 16초 정도의 오차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리스 달력은 좀 더 오차가 작고요.
아하.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큰 차이가 아니니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네.
또 조만간에 그레고리스 달력도 한번 그건 손을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16초, 뭐 10초, 1초 이게 그렇게 크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까? 윤달? 그래서 윤초 이런 게 아,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완전히 시간이 없어지게도 되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계산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같은 달력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쓰고 있죠.
예.
문화도 다르고 종교, 이념, 민족 다 다른데도 같은 달력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해졌기 때문이죠.
네.
무역을 많이 해야 되고요. 서로가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초, 2초, 윤초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건요. 사실 1초 더 있으면 또 어땠어요. 근데 우리가 GPS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인공위성으로 다 하는데 다 전 세계가 똑같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인공위성 이동할 때고 매년 또 윤초가 생길 것도 넣어야 되는 이유도 그걸 안 맞춰놓으면 GPS가 안 맞아요. 다 안양 찍고 갔는데 저기 수원에 도착했고 막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네.
이제는 그 1초가 옛날의 1초가 아닌 거죠. 지금의 1초는.
아,
그거 잘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로켓도 떨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네. 고대 이집트와 로마에서 달력을 만들 때 다른 국가들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나 모슬렘 같은 곳은 아주 순수한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그러니까 달력은 달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았으니까요. 이런 데는 윤달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달 없이 그냥 막 합니다.
아,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한 태음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윤년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지금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 태음력에 사용하는 윤달과 정확히 똑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죠.
아.
19년에 7번의 윤달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오.
바로 옆에 살았던 로마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었죠.
그랬었군요. 이제 수학이나 과학 쪽으로는 그리스에서 정말 완벽하게 그 시대에도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고대 중남미 지방에도 높은 수준의 달력이 등장했었어요?
네. 여기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달력이
아.
너무 복잡했어요. 마야 같은 경우는 달력이 3개나 있었어요.
네.
철킨이라 가지고 이제 종교 달력이 있습니다. 그 260일이 1년이에요. 또 하압이라 가지고 농사 달력이 있는데 이건 365일이 1년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요. 또 긴 세월 달력이라고 있는데 이건 천지 창조일부터 계속 오는 건데 년을 세지 않아요. 그냥 날짜만 계속 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배자들은 달력을 다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력을 되게 복잡하게 함으로써 민중들은 자기한테 이제 복종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아즈텍은 또 태양석을 사용한 달력을 만들었는데 되게 복잡하게 육집진법을 사용하면서 온갖 신화들을 이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신화들을 다 이해해야만 또 달력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화가 덜 될수록 민중의 힘이 약할수록 그 달력은 집권수단으로 되게 이용되고 있고요. 이데올로기 통치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어 나가는 거죠.
네. 그 일주일이 7일인데 뭐 5일이라든가 10일이라든가 심지어는 일주일이 30일인 적도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7일 주일이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7일은 제일 편했던 게요. 그러니까 네. 달력이 생길 때부터 시간에 대한 개념이 생길 때부터 7일을 일주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수메르부터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그러니까 금달에서 반달이 될 때까지 7일. 또 반달에서 보름달이 될 7일, 또 보름달 반달 7일. 계속 7일 간격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7일을 가장 먼저 쓰게 되죠.
그 종교에 있어서도 달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하려면 모여야 되잖아요.
네.
모여야 되는데 모여야 날짜를 정해주는 게 달력이에요. 거기다가 그게 기독교, 유대교들, 유대교 전통의 달력들은 되게 부활절을 기준으로 모든 일정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부활절 며칠 전에 뭐 며칠 후가 뭔데 부활절이 고정된 날이 아니라 매년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년 되면 그러니까 카톨릭 성도들도 달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신부님한테. 그래야 네. 내가 뭘 한다. 내가 축일이 언제고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면 날짜도 알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되게 강력한 집단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고대부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나오기까지 달력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람이 달력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후 달력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연사 그 가운데서 인류사에 있어서 달력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연사에는 그러니까 달력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달력의 의의가 있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구에 있는 생명 가운데 농사를 짓는 생명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력을 가졌기 때문에 것은 농업의 발달의 산물이자 아니면 기초였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사람이 굳이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지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적 공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기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념을 하게 되는 건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 우리 조상이 죽었던 날, 우리 집단이 생겼던 날들을 그러니까 같이 묻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 1년 됐구나. 우리 1년 전에 우리 어떤 다짐 했었잖아.
음흠.
우리 다짐에서 우리가 다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자기를 다 되돌아보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겠죠.
네. 그 그레고리력이 전파될 당시에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그걸 쓰고 있으니까
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종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첫 번째 갈등은 종교 갈등이 아니더라도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근데 로마에서 달력을 만들어서 그걸 딱 편지에서 보냈겠죠. 저 멀리. 멀리 보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근데 이해를 못한 사람들도 막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열흘만 그냥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편지가 왔으니까 하라는 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돌아갔다가 다시 했다가 막 이런 일이 생기고요. 또 이제 가톨릭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교황이 만들었으니까. 개신교도들은 여기서 그냥 반대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갈등이 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 생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로마 교황이 하나님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어떤 지역에 되게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가 따로따로 살 때 문제가 없는데
네.
같은 지역에 어울려 사는 데는 막 웃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 곳에서는 막 금식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미 부활절 파티하고 있고 막 이런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 그레고리력이 현대적인 달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나온 달력 중에는 가장 과학적인 달력이에요.
아.
그리고 오차가 가장 적고요.
네.
그것도 또 가장 편하죠. 그러니까 태양력 중심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태음력을 사용했잖아요. 태음력은 되게 복잡했거든요.
네.
자기 삶에 태음력이 있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때는 누군가가 그 천체의 운행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어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천체 운행을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루가 몇 초예요?
하루가 제가 몇 초냐?
책에 써놓으신 거 봤어요. 이게 86,400초?
이거 뭐 맞아요? 곱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뭐 대략 3년마다 윤초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 이정모 관장님께서는 보통 꼼꼼하신 분이 아니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윤초까지 챙겨야 되는 건가요?
하고 있죠. 윤초는 가끔 12월 31일 날
네.
자정 다음에 1초가 있다가 새해로 넘어갑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하고 있죠. 몇 년 한 번씩 합니다.
아, 왜 몰랐죠?
보통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아, 그래요?
보통 우리가 잘 때 넘어가고요.
아하.
잘 때 넘어가고 12월 31일 이럴 때는 다 제 종소리 짓고 듣고서 뭐 샴페인 터뜨리고 정신 없을 때 지나가고 그러죠.
그때 지금 윤초가 지나갑니다 하는 경우도 있겠군요.
아, 그럼요. 예. 네. 방송이 맨날 나옵니다.
네네. 그 달의 이름은 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언급하신 거 이외에도 다른 유래는
보통은 있나요?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 로마 신화에서 많이 나왔죠.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숫자들은요 숫자예요. 뭐 다섯 번째 달, 여섯 번째 달, 일곱 번째 달, 여덟 번째 달, 아하. 아홉 번째 달 이런 식이었고요. 뭐 제뉴레 같으면 야누스도 나왔고 몇 가지 신화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책을 보니까 맨 처음에는 한 15년 전쯤에 발간이 된 거더라고요. 네. 개정판이 새로 나온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오류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걸 많이 고치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 책을 낼 때 재밌었던 게 제 바로 주변에 천문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난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일이 재밌어서 막 하는데 천문학자들 보여주면 정말 궁금해하더라고요. 왜 이런 걸 책을 내? 다 아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속으로 했지. 알길 뭘 알아. 너 천문학자나 알지. 나는
맞아요.
몰라. 사람들도 모를 거고. 근데 그 천문학자 친구들이 있어요. 야, 천, 넌 정말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 책이 나와서 팔리고 막 상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 이 책 내가 쓸걸.
아, 저는 생화학 전공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달력과 권력을 쓰셨나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군요.
예.
네. 토요 인문학 콘서트 1부에서는 현대 달력이 태어나기까지 달력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1부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을 이정모 관장께서 발표해 주시죠.
예,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만들어서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달력. 정답은 1번 그레고리력입니다.
네, 1부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력과 권력의 저자이신 이정모 관장과 저는 이정모 관장 장의 신청곡이세요.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